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죽음에 내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목표로 가는 길이 편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힘든 길임을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생명의 길, 협착하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보고 가지만 과정에서 어떤 형편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람들이 또 형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뒤처져질 수도 있고 뒤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편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섰다면 영혼의 목표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은 시작부터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속담에도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알죠. 둘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또 여호수아도 그럽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러죠. 너희들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 광야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든지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조건에서 다 좋아질 수 없고 또 화해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을 이런 것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는 가능합니다. 기계는 가능하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이런 어떤 능력과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을 사람들의 머리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가지게 한다면 아마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자신의 사죄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입장이 될 때도 들어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양심의 가치 없이 행하는 것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신앙 속의 갈등이고 또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나 평안하고 또 무조건 행복하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설 것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라보자는 부분입니다. 바라보자는 부분인데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만이 아님을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걸 이 첫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구름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홀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이고 그들이 또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구름같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증인들은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인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에 대한 증인들이고 또 자기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여러분의 주위에 둘러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 던져라 하는 것도 역시 이 당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일이든지 천국을 향해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일들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고소하고 달콤하고 좋을지라도 벗어 던질 수 있는 이게 역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도 무엇보다도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붙잡는 모든 죄를 벗어던지라. 그리고 맨몸으로라도 도망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내의 하나님, 뭐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만은 여기 당한경주라는 말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당한경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본래 프로케이마이 그런 말입니다. 프로케이마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감추어졌다가 노출되는, 그리고 본보기로 앞에 나타나는, 그리고 앞에 나타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험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타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경주라는 거예요. 무사천리로 안전할 것이다 보다도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이미 나타나 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육상경기에서 허들 경기를 보십시오. 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뛰어넘는 장애물들을 군데군데 세워놨다고요. 마치 허들 경기를 하는 육상선수와 같은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허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넘어서야 그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말씀하기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당하지 않을 그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등불이다. 산 위에 있는 등경 위에 산 위에 있는 등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모습들이 불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시선을 집중하도록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모든 희생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침상키며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영광의 모습도 되지만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역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뭡니까?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처럼 헌신하는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뭐예요? 보디가드,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영광을 누리고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그랬다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따르면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눈을 떼지 말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의 힘겨움과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도 평생을 역시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흔히 세상에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모멸과 고통은 우리들보다도 더 중량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도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겹게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감당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도 저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런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찮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여태껏 어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물론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눈물과 기도를 밤낮으로 쉬지 않던 그 주님의 생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능히 감당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뭘 생각해야 되는가? 물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3절입니다. 피조물들에게 거역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모든 지은 것이 물론 생명이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에게 침을 뱉던 그들도 다 어떤 대상입니까? 예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거역하는 것보다도 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게 거역을 당하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쓸 것 다 쓰지 않고 피땀 흘려 돈 벌어서 가르쳐놨더니 자식이 저렇게 한다. 견디기 어려운 부모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거역을 당하신 것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음을 역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주님만큼이나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만큼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데까지는 어떻습니까? 죄와 재앙에서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저 역시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편안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고난을 아직도 당하지 않았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찌 보면 고난당하는 것도 싸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쉼없이 거역하는 나로서는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5절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셔서 아들로 대우하셔서 징계와 꾸지람을 주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면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만 자식이 아니라면 그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천국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침을 뱉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가 당하는 서름이나 모욕은 견딜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계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딸이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많은 인생, 거역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아들로 대우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절대 될 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오히려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바른 자식이 되게 하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의 자녀된 우리를 대우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으로 징계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그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셨고 또 그 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을 믿고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이 고백이 뭐였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봐주신다. 이런 고백이죠. 이 7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구와 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대범해지고 그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로 받으셨음을 감사하며 징계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징계 없는 자식은 뭐예요? 데려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친아들은 징계한다. 또 친아들은 징계해도 허물이 안 돼요. 그렇죠? 데려온 자식을 만약에 징계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친딸로 어려움을 끼치십니다. 인생에 시련을 당하든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자식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영광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으심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어디에 비교할 수 있어요? 바로 메달을 위해서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고통하는 운동선수들에게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한다면 그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사실은 운동선수들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짐짓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시면서 당하신 시련과 고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조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신 주님이시지만 자신이 당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친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얼차례 주는 게 어때요? 얼차례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하들에게도 역시 얼차례를 준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몽둥이를 가지고 제 연령의 때만 해도 이 빠따라는 걸 쳤잖아요. 뭐 여기 어르신들은 다 맞습니다만. 그게 나는요, 빠따를 맞았지만은 부하롭게 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도 이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은 그 부하에게 빠따를 약하게 친다고 또 맞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흐름이에요, 순리예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신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에게 꽃같이 너희들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아버지, 이 모든 인류의 고통은 내가 다 아시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 주신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예수도와 같은 비교될 수 없는 자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징계도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신 주님께서 가 계신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당한 고난이 주님과 비교될 수 없다. 이런 확신과 고백 가지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함께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